사사기 8장 22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달치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피우고 각기 달치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피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그 말씀에 쏠려서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르간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대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극적이죠.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울이 변해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바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울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빛을 봤을 때에 눈이 멀쩡했던 게 아니고 그 눈이 멀어버렸다. 그런 얘기 다 아실 거예요.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이 있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하니까 눈에서 무슨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가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 하늘에서 비친 그 빛을 본 사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그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마치 그 소경이 눈 뜬 것과 같은 그런 사건으로 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그 소경이 낫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소경의 의미가 뭐냐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지적하는 의미로 소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소경이다 이렇게 그 말했지 않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 듣지 못한다. 이 말도 역시 비록 우리가 사물을 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보지 못한 소경 또 듣지 못한 귀머거리 이런 식으로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그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다시 뜨게 된 것이 뭐냐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보게 된 상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된 그러한 사람으로 뒤바뀐 것을 의미한 그 사건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똑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걸 뜻하는 것이 이제는 보게 된 사람이다. 이제는 소경이 아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쪽으로 표현한다면 눈을 뜨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떴다. 이게 바로 예수를 신앙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맹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지고 아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내 나름대로 내가 깨닫게 된 깨달음,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깨달은 깨달음이 있어야 아는 것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뭐 알아도 예수를 알아도 아는 맛이 다르고 살아도 사는 맛이 다를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맛이 어떤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의 맛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표현하기가 애매할지 모르겠지만은 내 나름대로 가지는 신앙생활의 재미라든가 어떤 맛이라든가 그게 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맛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뭔가 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입맛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맛이 같을 수가 없는 다른 법이에요. 제가 그 김치를 빼놓고는 신걸 잘 먹지를 못합니다. 신김치는 참 잘 먹는데 신과일은 저한테는 아주 맛이 없는 그런 과일이에요. 아주 멀리해버리는 그런 과일이죠. 그래서 뭐 사과도 포도도 잘 그 안 먹죠. 뭐 아주 달면은 제가 먹지만 달지는 안 먹는데 어떤 사람은 신과일을 참 맛있게 잘 먹는단 말이죠. 똑같은 입이고 맛을 느끼는 혀의 구조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맛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맛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맛이 다 달라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가 싶어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다 예수를 믿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 느낌은 서로 다른 게 당연하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느낌이 다 달랐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다른 느낌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도 말하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 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가 무슨 마태가 말한 걸 듣고 배워가지고 마태의 말을 적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가 마가의 말을 듣고 마가의 신학을 옮겨 적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은 것,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고 깨달은 것, 그것하고 우리가 느끼고 깨달은 것, 이게 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이해가 되면은 이미 그것을 한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는데 그건 참 잘못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가 알게 된 예수님을 이해했느냐? 그게 아니고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너는 주를 어떻게 생각? 이걸 묻는 거예요. 마태가 알게 된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태와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하라 이게 아니고 내가 알게 된 예수, 내가 깨달은 그 예수님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바로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이 깨달은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이들 알고 있는데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예수가 내 속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깨달은 그 예수, 내가 보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신앙이 그게 그거 같고 새로움이 없는 지루함 같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먼 신앙이고 눈먼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이 없이 그냥 남이 말한 것을 이해하고 남이 말한 걸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신앙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신학이 그런 위험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서양의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쓴 어떤 책이 이렇게 말을 했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쓴 글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정작 자신은 소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쓴 글을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쓴 그 주보의 글을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게 신앙 있고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저거, 여러분은 여러분이란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나 주보에 쓴 어떤 설교의 그런 내용이나 모든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제가 깨달아진 것을 쓴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이거란 말이죠. 내가 본 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따라오시죠. 그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봤을 뿐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물음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깨달은 거 이게 지금 여러분께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제가 본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보고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본 게 뭐냐는 것입니다. 무슨 뭐 칼빈이 이렇게 말했고 바르트가 몰트만이 듣던 보다 뭘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말할 때 할지라도 그것도 결국에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지 내 눈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린 툭하면 성경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고 말을 하지만은 과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보려고 애쓴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고 남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한다면은 그건 결국 소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을만 먹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 이건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예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좀 깊이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을 제가 해석하는 성경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스스로 주님에 대해서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준 그런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제 개인의 성경 해석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았느냐 이러한 생각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건 결국에는 제 잘못인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성경 해석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단지 제가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이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만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깨달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 봄으로써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이 깨달은 예수가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항상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예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남의 걸 받아들이고 남의 걸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날마다 그게 그거 같아요. 새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루해지고 항상 엉뚱한 쪽에서 새로움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본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소경 하나가 있고 눈뜬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눈뜬 사람 어떤 사물을 보고 소경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소경 자기가 본 게 아닙니다. 그저 설명을 듣고 상상할 뿐이죠. 남이 본 것을 받아들인 것 지나지를 않아요. 신앙이 그런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설명을 받으려가지고 내가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보는 예수가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직접 깨달은 예수 그게 바로 내 속에 새롭게 자리한 그런 예수가 아니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직접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남의 안 것을 그저 그대로 말한다면은 그건 단지 표절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표절. 제가 요즘에 그 주일 오후에 마치고 청년부들 성경 공부한테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구경만 하고 놀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누가 제 느낌 뭐 말해달라 그러면 그냥 조금 말해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청년들 성경 공부에 누가 가르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인도를 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 뭐 읽으면서 자기 생각을 말을 하고 나중에 자기 삶에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마치던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성경 공부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보니까 제멋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성경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것 떠나가지고 이런 상상도 해보고 저런 상하면서 막 마음대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성경 공부가 되겠나, 이거 좀 고쳐볼까 하다가 두고 봤는데, 근데 갈수록 그게 저한테는 뭔가 새로움으로 자꾸 다가와요. 방식이 새롭다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청년들이 각자 생각하는 걸 듣다 보니까는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예수님을 이 사람이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아하,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그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결국 처음에는 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제 나름대로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증거거든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틀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 항상 성경에 맞는 말만 해야 된다, 이런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 틀에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갖다가 제 스스로 인정을 안 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강요를 은연중에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지고 스스로 보게 되고 스스로 알아가는 그 자유를 갖다가 제가 구속을 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목사들이 이런 틀에 갇힐 수가 있겠구나, 이걸 제가 좀 깨닫게 됐단 말이죠. 이런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강요하게 되고, 어떤 자기 지식의 틀을 요구하다 보니까 결국 듣는 자들의 자유를 뺏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깨닫는 그런 자유를 목사가 없애버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여기에 크나큰 잘못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항상 남이 말하는 그 예수만 듣고 있으면은 언제나 그 예수가 그 예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깨달은 예수일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아 새롭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예수님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잔소리가 길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말이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목사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가 하는 말인가 싶습니다. 목사에게 붙들리고 목사에게 의존한 그런 성경이 되지 말라는 것은 목사의 복사판이 되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 복사판이 되지 말라는 거죠. 목사가 아는 대로 알고 있어야 그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본문에 대한 해석이나 설교하는 건 어디까지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보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이지,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어야 신앙이다, 절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또 설교를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예수가 새롭게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서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본문 내용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 승리를 거둔단 말이죠. 미디안의 군사는 300명이고 아니 기드온은 군사는 300명이고 미디안은 13만 5천명가량이 돼요. 1,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면은 이건 뭐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전공이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기도는 영으로 대접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러한 기도를 붙들려고 하죠. 그래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다시 말해서 왕이 되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거랍니다. 22절에 보면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자자손손 대대로 당신의 가문을 숨기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들의 기도원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뻔합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수의 미디안 군사를 단지 300명의 수를 가지고 이겨버린 그 기도원이 왕이 된다면 그 기도원이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이제 미디안 같은 그런 이방인의 그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 그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이 왕이 된다면은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기도원의 보호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 영으로 보이는 사람의 보호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지키겠다는 그런 의도이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의도에 대해서 기도원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23절에 보면은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기도원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걸 볼 때에 이스라엘과 기도원의 다른 점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 사실을 보고 삽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건 단지 신앙이 있다 없다 이런 판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의 보호 아래 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보호도 받지 않고 살아간 것과 똑같은 상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그 전능한 분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 이걸 스스로 깨닫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세상 다른 거에 보호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대통령 백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대통령 백 가방이 아닙니다. 대통령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지켜주고 대통령이 보호하는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대구시장의 백을 의지하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대구시장쯤은 눈에 들어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하지만은 그 어떤 힘도 없는 사람에게는 대구시장이 아니라 어떤 군수를 할지라 그 사람을 알고 싶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어떤 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다스림 받고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사실이 안 보인 거예요. 그걸 미처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쟁에 승리한 기도원이었죠. 그때 이상 기도원의 보호를 받고 살아간다면 우린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속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아면 뭐합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두 말 했습니까?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죽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권고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땅에 행한 일을 내가 다 봤다는 거 다 봤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 이 권고가 여호수아 죽을 때 권고였어요. 모세도 그냥 죽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한두 번 겪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영웅처럼 보이는 기도원을 의지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눈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이스라엘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설교를 했고 모세가 말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직접 보고 깨달은 일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이스라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눈에 보인 기도원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경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이런 이스라엘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보고 산다면 어떤 신뢰할 만한 목사가 말하는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예수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영웅 취급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기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느끼고 살아갈 하나님이 없었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마음으로 보고 느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의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마음에 끌렸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에 비해서 기도원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300명으로 미디안 이기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똑같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이기는 광경을 봤습니다. 기도만 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걸 알게 되고 왜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원은 이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시각에서 세상을 대하면요 모든 게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면은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린 결과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 입장에 그게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도한 결과로 나타난 것들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한테 그러한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건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가려가지고 좋은 것 좋아하고 나쁜 것 슬퍼하는 이런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는 거 아는 사람으로서 비록 지금은 이것이 나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그런 시각이 살아있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눈이 뜨인 신자의 모습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본다고 해도 보지 못한 소경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이는 증거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눈앞에 증거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앞에도 증거물이 있었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이기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린다는 증거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나님의 다스린 증거물을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봤냐면 그걸 통해서 기도원이 영웅이다, 기도원을 높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소경된 자와 소경이 아닌 자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소경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눈뜬 자로 살아가느냐를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눈이 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눈뜬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핍박까지 절대로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저 주님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 계시던 것으로 볼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고난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만이 아니고 사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그 자기들 마음으로 보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고난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를 보게 되니까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를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산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보고 산다. 눈에 보인 세상 걸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소경이라는 걸 단정을 지셔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들 마음이 주를 보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달라져 버리죠. 전에는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고 나쁜 환경까지도 나를 가르치고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눈뜬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가 말한 예수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그런 예수가 없는 거, 이게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살아가고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가 없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고 이러한 신앙이 결국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을 보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들었다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고 느끼는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신앙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또 다른 사건이에요. 기도원이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디안으로 탈취한 귀고리 가져오라 하죠. 그리고 그 귀고리를 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에봇이었거든요. 에봇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 복장 아닙니까? 조끼 같은 그런 옷인데 하나님이 에봇을 만들라고 한 것은 제사장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는 자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의 용도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게 에봇이었습니다. 그런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어가지고 오브라에 둬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겨버립니다. 음란하게 섬겼다는 것은 에봇을 마치 신처럼 여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봇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기드온이 하나님 대신 에봇을 섬기라고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유가 뭐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에봇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용도라는 이걸 생각해 본다면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에봇을 볼 때마다 우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림 아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의도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오브라에 두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정작 그 에봇으로 인해서 기드온에게는 올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올무라고 하는 건 뭐 짐승 새를 잡을 때 쓰는 덫이 아닙니까? 결국은 에봇이 기도를 곤란하게 만드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죄로 끌려가는 붙들어버리는 덫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기도원의 실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실을 갖다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만듦으로 인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죠. 마치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그릇에 꾸며가지고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가르친 것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당을 갖다가 하나님 함께 한 전혀 성경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결국에 기도원의 의도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다스리는 이 사실을 알아라, 잊지 말아라 이런 의도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마음으로 유월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애곳을 갖다 기하게 숨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을 보이는 것을 대체해버릴 때 결국 보이는 걸 숨겨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이 뭐냐면 눈이 뜨이지 아니한 소경이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으로 보고 사는 게 뭔가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보고 산다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상관없이 그 마음 변화없이 예수님만 향할 거란 얘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동기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주를 보고 산다면 세상에 보이는 것이 나를 흔들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우리는 주님을 보고 살아갔나, 내 눈으로 보고 있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깨닫는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이 말하는 예수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만이 그게 진짜 눈이 뜨인 신앙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주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 스스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님께 물음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 의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남의 말 그대로 듣고 그걸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발견하고 깨달은 천지 차이입니다. 남이 아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건 절대 신앙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주를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 있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굳게 붙들고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발견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이 아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라면 결국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가다가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결국에 소경의 수준으로 살았던 신앙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은 내가 말한 예수도 따라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발견한 깨달은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깨달은 게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있는데 두셔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 이해를 했으니까 나는 이제 주를 안다, 신앙이 있다, 이건 엄청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찾아를 해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만이 세상을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를 떠나는 그런 모습은 있지를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만 따라간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나는 내 예수,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달은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남이 말한 예수를 따라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지 깊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주 앞에 나오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말을 하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많이 말하고 살아왔지만은 과연 우리가 내 마음으로 주를 보고 있고 내 마음으로 깨달은 그 주님이 내 속에 살아 계신가를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이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그런 소경의 수준이 아니었던가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올 때에 남의 말을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를 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죄가 되게 하소서.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 속에 빠져들어가서 내가 깨달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내 속에 그 주님이 굳게 자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사건을 날마다 보고 살게 하시옵소서. 내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나쁜 것 좋은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일로 여겨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